마태복음 31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결과.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왕의 사역의 결과를 봅니다. 10장의 기록은 왕의 사역과 그분의 열두 사도들에 의한 그분의 사역의 확장이 모두 배척되었음을 가리킵니다. 10장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심지어 소위 공회와 회당들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핍박받고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심지어 친척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역, 곧 침례 요한의 사역, 왕의 사역, 왕께서 보내신 열두 사도들의 사역이 배척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배척되었고 주님이 배척되었으며 왕의 명령을 따른 열두 사도들의 사역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이 배척을 다루심을 봅니다. 이 장 안에서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배척에 대면하는가입니다. 그분의 투옥된 선주자를 강하게 하심. 투옥된 선주자가 왕을 충동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보냄.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배척된 왕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의 인내가 다하였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그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침례자 요한의 말은 그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이런 식으로 질문함으로써 자기를 구해주도록 그분을 충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이임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강하게 청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투옥되었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들었을 때 실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마음을 충동시키는 그런 질문을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감옥으로부터 구해주도록 그리스도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격동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자극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욱더 당신에게 차가워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분을 자극함으로 격동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려 한다면 그분은 더욱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의 대답. 4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을 봅니다. 4절과 5절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소경이 보는 것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런 이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메시아 외에는 누구도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의미에 있어서도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은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새 생명으로 인해 걸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이들은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의 거역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들 가운데 죽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후에 그들은 그들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됩니다. 6절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의 방법대로 그를 위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주님으로 인해 실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요한이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이 그에게 정한 길을 택하도록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복은 천국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메시아임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내가 메시아인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경과 귀머거리와 병자를 고쳤다. 나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라. 나는 내가 목베일 때까지 너를 감옥에 그대로 두겠다.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적극적인 것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요한이 감옥으로부터 구출되도록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만일 그가 풀려나면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경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투옥은 그의 사역, 즉 천거의 사역을 끝내기 위하여 주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안배된 것이었습니다. 천거의 사역을 마쳤을 때 그의 사역은 끝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한을 투옥시킴으로 요한의 사역을 주권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선주자를 평가하심.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7절부터 15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선주자를 공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요한의 약함을 은연중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요한을 위해 무리에게 숨김없이 증거했습니다. 처음 내 제자들이 요한의 천거하는 사역을 통해 인도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으며 요한과 안드레는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내 제자들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님. 침례자 요한에 대한 공적인 평가에서 주 예수님은 그를 옹호하셨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합니다. 갈대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었을 때 그는 갈대와 같지 않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그는 다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긍휼이 있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었더라면 우리는 요한에 의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다소 약해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요한아, 주의해라. 너는 나에 관하여 최소한 다소 약해진 것 같구나. 이것이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리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요한이 약하지 않으며 소심하지 않으며 강한 증인이라고 지적하심으로 그를 옹호하셨습니다. 8절에서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증거한 후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 9절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요. 자기 앞에 갔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 앞에서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한 사자.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진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늘에 속한 왕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왕국을 위하여 길을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전에 태어난 모든 이들보다는 큰 자이나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는 더 작음.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컸지만 그는 천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더 컸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작았습니다. 요한은 과도기에 있었으며 그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컸으나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더 작았습니다. 요한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요한은 성육신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국 백성에게는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단지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왕국 백성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사람의 크고 작음은 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결정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큰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으며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를 청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고 말했으며 요한은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까웠지만 우리만큼 가깝지는 않았는데 이는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고 심지어 그분과 하나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보다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가까운 관계는 우리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크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심지어 바울조차 왕국시대의 시작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마감에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에, 중간에, 결론에, 어디에 있기를 더 원합니까? 마르틴 루터는 중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시작도 중간도 아닌 끝에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초기 사도들의 어깨 위에 있었지만 우리들은 지금 마르틴 루터와 다른 위대한 이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모두보다 더 높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객관적으로와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관하여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날이 대수롭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50년 전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상황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우리는 책에 많은 돈을 들였으며 어떤 사람들을 보기 위해 여행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풍요에 파묻혀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염려는 여러분에게 식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기에 있지 않고 또한 신약시대의 시작이나 중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이 시대의 결론에 있습니다. 결론에는 모든 것이 더 좋고 더 높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움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이 들은 많은 메시지들은 과거에 다른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여러 해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분을 먹고 있으며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큽니다. 당신은 감히 당신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원칙에 따르면 언제나 보다 나중에 있는 자가 더 큽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큽니다. 엘리야임 14절은 만일 너희가 그것을 즐겨 영접한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은 실제로 대환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참 엘리야가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기 위해 올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임. 13절은 모든 선지자들과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가 요한이 옴으로써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함.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맹렬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함. 그분이 선주자 요한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 자신과 천국에 깊이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전통적인 어떤 가르침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완고한 세대를 책망하심. 주님은 요한을 평가하신 후에 돌이켜 완고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의 평가는 그들에게 요한이 배척당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크건 간에 그는 그 세대의 배척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었습니다. 선주자나 하늘에 속한 왕의 전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불러 말하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은 만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쁨에 대해 춤추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그리스도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통회하기 위해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회개케 하고 죄에 대해 통회케 하기 위해 온 요한은 먹고 마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그들로 그 구원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왔으므로 그들과 함께 기쁘게 먹고 마셨습니다. 만국 백성은 어떤 규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를 따르며 그들의 주의를 밖의 생활 방식에 두지 않고 그들의 지혜가 되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집중시킵니다. 침례자 요한은 보통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상하고 유별나게 생활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구원자일 뿐 아니라 또한 죄인들의 문제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인 그분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분의 지혜로운 일들과 지혜로운 행위에 의해 옳다함을 얻었으며 정당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일들 대신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만국 백성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한 일들을 옳다하고 그분을 그들의 지혜로 따르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만국 백성들, 즉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으며 언제 피리를 불고 언제 애도의 노래를 하는가, 즉 언제 기뻐하며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옳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왕국 백성들, 곧 지혜의 자녀들은 언제 회개하고 언제 기뻐하는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세대는 전혀 어리석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노래를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그들에게 회개를 위한 슬픈 노래를 해도 그들은 역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지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20절은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 모두가 그분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하여 그분은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구약에서 시올과 같은 것으로 죽은 자들의 혼들과 영들을 가두어두는 곳입니다. 그는 또한 가버나움에 대하여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악했음을 가리킵니다. 찬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심. 완고한 세대를 책망하시던 그때에 아버지와의 교통 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심. 25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도시들을 책망하고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25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큰 도시들을 책망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대답하여 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대답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셨습니다. 그때의 그분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아버지께 찬양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시들을 책망하고 계실 때 제3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사자이고 도시들은 상대편이며 주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는 제3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계실 때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것에 대하여 기쁘냐? 그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 도시들이 너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책망하고 있다. 너는 이에 대하여 느낌이 좋으냐? 주님은 즉시 대답하셨으며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종종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사자이고 당신의 아내는 상대편이며 주님은 제3자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내에게 어제 당신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게 대했소. 당신의 행동은 너무나 형편없었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당신 옆에 서서 물을 것입니다. 어떠냐? 너는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래, 너의 아내는 어제 썩 좋지 않았다. 그럴 때에 당신은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며 아버지여, 나는 천지의 주재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당신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이 도시들 중 누구도 나를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배척까지도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 편에 섭니다. 이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나는 당신께 그것이 좋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며 그것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찬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신 25절에서 찬양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찬양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방법을 찬양함으로써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에 응답하는 대신 그분을 비방했고 큰 도시들이 그분을 배척했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찬양했고 아버지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이해와 환영에 만족하거나 안식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도시들의 자기에 대한 배척이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배척당하고 반대당하고 비평받고 공격당하고 정죄당할 때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여, 나의 부모와 친구들의 배척과 반대를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배척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찬양하는 말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와 그분, 곧 아들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반면에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대적에 의해 패배당했을 때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을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제 인자인 주님이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땅 위에 서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숨기심. 25절은 또한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에 대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20절부터 24절에서 정죄받은 세 도시의 사람들, 즉 그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지식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심.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인해 아버지를 찬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혜의 자녀들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를 그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심. 26절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배척을 당한 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배척당함을 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나 친척이 주의 회복에 대하여 당신과 하나라면 당신은 매우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척을 체험할 때에도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는 당신이 천지의 주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께 속한 것이며 나는 이 상황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모든 남은 자들이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신 바 됨.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아들을 배척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남은 자들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중 얼마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하여 아버지를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복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회복이 여러 해에 걸쳐 이 나라에 있어옴으로써 주께서 수확을 거두고 계시다는 깊은 내적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엘덴 집회소에 있었던 여러 해 동안 주님은 그분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매달 매달 주님은 그분의 남은 자들을 여러 도시들과 주들과 나라들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남은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음. 27절에서 주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지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그런 지식이 있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오직 아들에게만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시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소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계획을 통해 의도적으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언급된 이 일들은 천연적인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전적으로 원수의 어둠의 왕국을 대적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악한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주의 회복에 대한 일들을 기꺼이 알게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또한 그 안으로 이끌린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봄은 우리의 총명에 기인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긍휼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짐진 자들을 안식하도록 부르심과 안식하는 길.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 모든 종교인들아, 그리고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28절에서 언급된 수고는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수고하는 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신성한 경륜을 선포하신 후 이런 사람들을 불러 자기에게 와서 안식하게 했습니다.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 아래에서의 수고나 짐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강과 완전한 만족을 가리킵니다. 길 하늘에 속한 왕의 멍에를 메므로 29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길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의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즐겁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인 규정들에 의해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강건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생활, 즉 그분의 아버지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주의하지 않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해방되었다거나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 멍에를 메어왔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의 멍에는 즐겁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멍에는 즐겁고 괴롭지 않으며 그러한 짐은 가볍고 무겁지 않습니다. 즐겁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려운, 험한, 엄한, 괴로운 것과 대조되는 좋은, 인자한, 온순한, 온화한, 쉬운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움. 2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마음이 겸손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반대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어떤 반대에도 온유하셨으며 어떤 배척에도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셨고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 안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할 때 반대를 받고 대항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항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 반대가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의 투옥을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의 투옥이 아버지의 뜻에 기인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안식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그분의 분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취하셨고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견지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 안식을 가질 것입니다.